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만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행의와 진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전에는 좀 비가 내리더니 또 이렇게 해가 내리쬐니까 그게 또 아름답네요. 이렇게 빛이 나니까요. 우리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과 함께 샬롬 오늘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이 샬롬이라는 인사에 대해서 잠깐 먼저 저희가 나누고 본문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모든 민족마다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은 안녕하세요. 영어는 hello. 그렇죠? 네. 뭐 일본어도 있고 뭐 중국어도 있고 한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합니다. 참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의 역사와 가치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단어를 선택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느냐는 그 민족의 역사도 그리고 그 민족의 가치도 함께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제가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 안녕하세요라는 것을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인사말로 사용한 것은 사실 약 4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국어학자들은 문헌들을 조사하니까 조선시대 후기에부터 안녕하세요라는 그 단어와 인사말이 문헌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선시대 중후기부터 이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인사말로 했다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안녕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별일 없으시죠? 무탈하시죠? 이런 의미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한국이 어떠한 역사를 지내왔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무탈하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의,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지리학적,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참 많은 침략과 또 아픔과 또 괴롭힘을 당했던 민족이 저희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안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단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아무 일도 없이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샬롬, 이스라엘들은 이 샬롬이란 말은 언제부터 썼을까라고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요. 안녕하세요가 400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샬롬은 4000년 전부터 사용되었던 인사였다고 합니다. 공이 하나가 더 붙네요. 샬롬은 약 구약 족장시대 아브라함 때부터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말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녕하세요와 샬롬이라는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뭇 다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평화라고 하는 단어이지만 그 평화라는 것이 아무런 문제도 없는 안녕과 같은 단어는 아니고요.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는 오히려 온전하십니까?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온전하십니까? 그리고 조화를 이루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샬롬이 말하는 평화는, 안녕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그리고 온전하기 위한 노력이 깃들어 있는 인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샬롬 했을 때에는 여러분 한 주도 온전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온전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또 이웃과 조화롭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 전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한국처럼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끊임없는 강대국의 침략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마치 일제시대처럼 참 오랜 시간 동안 식민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말을 채택했을 때에는 그들이 무언가 한 가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삶은 어쩌면 불가능한 삶일지 모른다. 오히려 그 삶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 나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과의 평화를 맺는 것을 놓지 않는 것, 거의 불가능했었던 그런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믿음의 삶을 지키기 위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말을 사용했다 저는 믿습니다. 참 요즘 저희도 안녕하기는 쉽지 않은 시대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말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에그플레이션. 계란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게 계란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에그플레이션. 장보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전쟁은 아직까지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어제처럼 급작스럽게 내린 폭우나 또 동부나 중부에 내렸던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폭설들은 우리의 삶을 참 안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믿는 저와 여러분은 샬롬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안녕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자세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외부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더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결코 꺾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과 샬롬을 이루는 우리의 노력은 우리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참 샬롬이 참 놀라운 인사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그런 샬롬이 혹시 없는 분 계시다면,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이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기도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나의 환경과 나의 삶은 안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샬롬 하기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비록 나의 재정이나 나의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나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흔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신뢰를 주님 앞에 굳건히 지키며 샬롬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그 샬롬을 지킬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그 에베소서의 말씀은 가장 안녕할 수 없었던, 안녕하지 못했던 순간에 바울이 썼던 편지이죠. 그걸 저희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삶. 그냥 헌신했던 게 아니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편지를 쓰는 그 순간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 결과가 로마의 죄수가 된 것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처한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록 바울이 안녕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바울의 모든 편지들을 그 말씀들을 읽어갈 때에 한결같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참 샬롬으로 일관되었던 그런 믿음의 선배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안의 상황에서도 결코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고 정말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타인을 배려하며 섬기는 그러한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 샬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8절에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바울이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마도 그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아직까지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빛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착각일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만의 착각이 아니라 그 바울이 살았었던 2000년 전에도 그러한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배에 참여하면은 빛된 삶이 되는 줄 아는 것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2023년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메시지도 동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어갈 때 우리 각자가 나는 정말 빛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응답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빛의 자녀다운 세 가지 모습을 함께 나누고 싶고요. 다음 주에는 그 세 가지 모습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노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빛의 자녀의 세 가지 모습을 오늘 바울은 매우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다운 첫 번째 삶의 모습은 선입니다. 선함입니다. 여러분 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선하다란 말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조금 쉬운 말로 하자면 착한 삶을 사셨나요? 여러분 착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착하다라는 말이 바보 같다라는 말과 비슷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 착하면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 참 순수한 것이 아니라 순진에 빠져가지고 참 이용하기 쉬운 사람이라는 그러한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사회가 착함이 경시받는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해서는 안 되는 사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오히려 누구의 말을 그냥 그저 고지 그대로 따른다 라고 하는 의미로 더 사용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선하다라는 것은 조금 다르죠.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착하다는 것을 조금 더 넘어서서 너그러운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느냐, 용서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은 착하게 살 필요도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착해야 할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착해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착해야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악에게 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악한 사람들에게 착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쁜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것이 악에게 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에게 착한 사람들이 아니죠. 저희들은 선에게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에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순진하게 그 말을 따라 사는 그러한 착한 사람들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제시하신 그 삶의 방법에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지요.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선한 삶, 무엇에 착해야 하는지를 구별해가며 그 착함을 실천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두 번째 빛의 자녀다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올바름이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올바로 살아왔나? 나는 똑바로 살아온 사람인가? 라고 한번 질문을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 저희가 제가 길거리에 나가서 어느 분에게 여러분 당신은 올바른 삶을 사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아마 젊은이들의 대다수는 이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올바른 게 뭐예요? 바르게 사는 게 무엇이죠? 법대로 살아가는 게 바르게 사는 겁니까? 도대체 올바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아마 반문할 찬스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오늘날 사회는요, 올바른 것에 대한 가치의 기준이 무너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사회가 분명한 것은 올바른 것에 대한 기준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올바르게 살았던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흑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부유한 집에서 살으셨던 분이었어요. 게다가 엘리트여가지고 무려 25살 때에 보스턴 대학교, 그 명문 중에 명문이죠. 보스턴 대학을 박사학위를 25살에 받습니다. 아주 수재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34살 때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아주 굉장한 사람입니다.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나름 잘나가는, 비록 흑인이긴 했지만 나름 잘나가는 부유한 집안에 똑똑함을 가지고 34살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그런데 그 상을 받고 나서 4년 뒤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흑인 해방 운동,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암흑과 같았던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모든 미국 사람들이 몰랐던 그 순간에 이것이 바로 올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흑인에게 평등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라고 이야기한 탓에 마틴 주니어 목사님께서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께서는 그 대가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두움으로 어두움을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증오를 증오로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 올바른 삶이란 무엇일까 한번 자문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의로움의 기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의로움의 기준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만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선택하고 이를 위해 희생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아야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마틴 루터킹 목사님처럼 흑인 해방운동과 같은 흑인 평등운동과 같은 거창한 것만 의로운 삶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게 대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는 의로운 부모로, 의로운 자녀로, 의로운 이웃과의 네이버로서 저희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긍휼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재정을 흘려보냄으로써도 저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빛의 자녀다운 모습은 진실이라 말합니다. 진실, 참됨이겠죠. 근데 참 오늘날 사회를 신용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크레딧이 참 중요한 사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흔히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신용사회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실한 사람인가? 나는 진실한 사람인가? 나의 삶엔 거짓이 없는가? 나의 삶엔 거짓이 없는가? 이러한 진실한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참 유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에게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다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 사람 앞에 진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빛의 자녀다운 이 세 가지 모습, 첫 번째는 선, 두 번째는 의, 세 번째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며 또 진실되게 살아가고자 하면은 문득 마음 한구편에서 한 구석에서 이런 마음이 불쑥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될까?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될까? 왜냐하면 그렇게 살게 되면 손해보는 삶은 눈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한 착하고 선하게 살았더니 이용당하고 의롭고 올바르게 살았더니 오히려 사회에서 미움을 받고 또 진실되고 참되게 살았더니 나를 속이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런 세상 가운데 과연 그렇게 살아도 될까? 그래서 여기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만약에 내가 정말 그런 손해를 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 나는 잘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한 가지 또 필요한 믿음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위한 투자라는 믿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요 투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주식을 참 많이 한다고 그러죠. 작년인가요? 재작년쯤에 주식이 막 올라갔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다 주식을 했대요. 그랬더니 웬걸요? 전쟁이 나고 인플레이션이 오고 해서 주식이 뚝 떨어졌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들이 고난당할 때에 이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미움받고 손해보고 어려움 당할 때에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다 보니 뚝 떨어져 버린 우리의 믿음.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투자자는 어떤 투자자입니까? 떨어졌을 때에 투자를 빼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물르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손해나는 장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어떤 믿음이냐면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기 때문에 주식은 어쨌든 오른다 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의 시민으로 사는 사람도 그런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보단 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는 고난과 손해와 핍박이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저에겐 그 믿음이 필요하다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손해를 보시면요 하나님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 손해보신 것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식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아보니까요. 미국에서도요. 주식에서 잃은 돈의 얼마는 돌려주더라고요. 참 좋은 나라예요. 아니 내가 잃었는데 나라에서 갚아줘요. 아니 미국도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안아주실 것이고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귀한 것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영원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선한 삶, 의로운 삶, 진실된 삶을 놓지 않고 올 한 해 2023년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